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무 빨리 읽지 마시고요. 시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니까 이게 나의 기도,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기도,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읽기 원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뵈리라. 왜냐하면 이 길은 주님이 시작하신 길이고 창조주이신 주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길이 확실하다고, 태초에 성부께서 아담을 세상에 두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드러내라고 하신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확실하다고. 근데 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확실하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점 흠이 없을 때까지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데, 길이 끝나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맡기신 일을 우리가 행하고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을 가본 사람이 길을 가는데, 우리는 가본 길은 없지만 시작하시고 끝내신 완성하실 분을 알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있지 않은 것을 확신합니다. 더구나 더 큰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나처럼 살면,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살면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증거할 때도 그 말이 헛되지 않고 괜히 싸움이나 하는 말이 되지 않고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실제로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의 말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 가는 것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작되었는지, 첫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성령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제가 교회에 와서 1년 넘게 설교한 적이 있었고, 또 우리 성경공부 그룹에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래서 성경공부를 또 자세히 한 적이 있었고, 또 지금 토요일날 젊은 남자 집사들하고 바울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 참 저는 그 토요일 모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가 있고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지금 40대 뭐 중반 후반 뭐 이런데요, 30대 후반도 있고, 우리가 어떨 때는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뭐 앞뒤 재보고 돌아볼 여유 없이 막 이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저도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읽으라는 책 읽고, 시험 보라면 시험 봐서 모범생이었습니다. 잘했어요. 칭찬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는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대학교 들어가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게 다인가? 과연 내 인생은 선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내 인생은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공부 잘하고 칭찬받으려고 달려온 길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방황했지요. 물론 그때 좀 교만하고 막 잘난 척 하느라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방황했지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참 귀한 기회였어요. 그냥 앞만 보고 사람들 하라는 대로 달려갈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길 찾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실 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진짜로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셨는데, 내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있다는 건 참 은혜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도 그렇지만 그냥 인생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사춘기 때 그리고 중년의 위기 때 인생을 돌아보는 건 참 복된 일인 것 같아요. 사춘기 때 부모 하라는 대로 하다가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의미는 뭔가 돌아보게 되잖아요. 부모들은 참 괴롭지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뭐 알지도 못하는 게 막 들이받으면서 지 인생은 지 거라고 막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길을 찾고 스스로 걸어갈 힘과 지혜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중년의 위기가 그런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돈 벌어야 되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앞뒤 안 보고 일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주변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베풀어지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말씀 읽게 한단 말이에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40대 중년의 위기, 인생을 돌아볼. 그래서 바울의 인생, 진짜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향해서 달려간 사람, 그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뭐 얘기하다 흥분해서 제가 막 나가버렸어요. 예, 아, 토요일 그 성경 공부에서도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바울 공부를 하니까 이제 설교 준비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디어도 있고 벌써 몇 달 계획도 이렇게 됐고. 근데 영 못하겠더라고요. 영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에 저 예배당 나와서 시편을 뭐 매일 읽으니까, 매일 다섯 편 읽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다섯 편을 그냥 내 입술의 고백으로, 맨날 읽던 거지만 진짜 오늘 새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막 외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시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시편 92편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뭐 길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막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 얘기를 듣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너나 잘하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좋은 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증인은 가본 사람이, 길을 간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내가 길을 가봤으니까 이 길로 가면 돼. 더 확실한 것은 내가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하는 것이 길잡이고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더 나가서 막 더 멋진 것에 관해서, 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할 자신이 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실력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빛은 나 있는 자리에 비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데,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갈 곳을, 목표를 비추는 것 이전에 그것과 동시에 나 있는 자리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본전과 실력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런데 그래야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길은 언제나 여기서 시작합니다. 저쪽에 있는 길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못 가요. 여기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어긋났으면 길로 돌아가야 되고, 딴 길로 가고 있으면 돌이켜서 길을 향해 가야 되고, 길은 언제나 나 있는 자리에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때로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참 통회하게 하지만,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늦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나 있는 곳을 주목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 없이 한 걸음만 잘 가는 줄 알고 걸었으면 낭떠러지였는데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그런 그 깨달음과 함께 진짜로 위안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신과 함께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을 나누는 말씀이 그런 말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 자리를 비춰주고, 그게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멀어졌으면 멀어진 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주저앉아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이제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손을 내미시는 은혜의 빛으로 나눠지기를 참 소망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시편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시편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품에 안고 대신하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시편에 보면은요, 내가 차마 고백할 수 없던 회개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차마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내지를 수 없던 그런 원망의 소리들도 시편에 있습니다. 내가 차마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호소가 거기 있습니다. 시편 88편에 보면 고통받는, 극한의 고통받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죄 지은 것 알고 형편없는 것 알지만 이러다 죽어버리면, 인생은 풀과 같은데 이러다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호소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그저 하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곳에 들어가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버림받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음부에 들겠습니다. 음부에서도 아침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도 아침을 맞은 사람처럼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저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그냥 두지 마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제가 다음 주 예루살렘 가실 분들이 계신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가야반의 대제사장 집에 재판받으셨을 때 그 던져 넣으셨던 그 구덩이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 시편 88편이 딱 펴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시편 88편을 읽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실력이 드러났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지만 이 자리에 다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92편은 제가 익숙하게 많이 설교했던 시편입니다. 신방 다닐 때 여러 차례 매번은 아니지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서도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이란 것은 이제 하던 일을 쉬고 일할 게 더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마치시고 쉬면서 복주시고 우리도 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끝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쉬던 때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부담되고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되는 부담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다 했어 하니까 믿고 아 그렇군요 하고서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처럼 아기가 아버지랑 어디 길 가면은 비행기가 취소돼도 길이 막혀도 아무 걱정 없이 아버지 가는 대로만 가면 길 찾는 것처럼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전능자로 지존자로 믿고 예배하는 그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찬송시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지존자여 높으신 분이여 내가 온갖 악기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밤이면 오늘 하루 동안 주께서 성실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간증하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 번역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요. 제가 다른 번역을 조금 복사해 와봤어요.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은 이렇게 1, 2, 3절을 번역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열줄 현악기와 검은 곳하고 수금가락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주님이 생각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더 분위기에 맞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표준 새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가락에 맞추어 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가 하신 일들을 듣고 기뻐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거를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직 할 일 많지만 아직 걱정이 있지만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대박이라는 거예요. 대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왜 이렇게 기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들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한 100번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진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하면 진짜 기분이 좋은 겁니다. 세상에 어떤 능력자가, 세상에 어떤 뭐 높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 그것도 능력 귀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진짜 귀하고 하는 내 새끼가 아버지 세상에서 최고예요.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네요. 그래요? 모르는 게 없네요. 아버지 정말 정말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왜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되도록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셨을까요? 다 하나님을 무서워 피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높아졌는데 예수를 낮추시고 십자가에까지 죽이셔서 그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셨을까요? 우리 찬송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이름을 부르며 즐거워 기뻐 어쩔 줄 모르고 이름을 부른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좋은 이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예배는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배는 그렇게 귀한 겁니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몸의 자세 하나하나까지 낭비하면 안 돼요. 함부로 헛되게 하면 안 돼요. 눈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면 안 돼요. 얼마나 디스트랙션이 많습니까? 얼마나 들고 일어난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귀한 것이 우리의 진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안식일 날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정말 기쁘다고 복되다고 그래서들 목사가 되나 봐요. 그래서들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많아지나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많잖아요. 좋은 걸 아니까 자랑하고 싶으니까. 예, 너무 말만 많으면 꼴보기 싫더라고요. 예,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시편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인데 그게 헛되지 않고 진짜 인생으로 진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한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이 시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 선포한다라는 이 말과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린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문법적인 형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큰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 나는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성실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온갖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을 그 주님 안에서 살았어요. 늙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늙을 때까지 살아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주님 안에서 산 내 인생의 나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심긴 나무처럼 청청하고 여호와의 뜰에 심긴 종려나무처럼 푸르고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 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불의가 없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잘못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증거가, 이런 간증이 자기 입술에 있는 것이 참 좋다는 얘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안식일 날 예배당에서 주님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니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저는 정말 대박입니다. 저는 정말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람의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에요. 제 길 간 사람 얘기죠.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 얘기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알아주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 함께, 여호와가 아시는 길,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길을 간 사람의 증거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1편 말씀입니다. 6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축복을 어떻게 묘사하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여기 보니까 주님과 길 제대로 간 사람의 인생이 그가 노년이 되어도 청청하고 시들지 않고 여호와에 심긴 나무처럼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새롭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편 92편은 시편 1편에 가르치신 악인의 꾀가 그럴듯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그럴듯하고 죄인의 길에 그냥 쭉 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야로 주의 길을 가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그 자리가 견딜 수 없고 불편하고 거북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온 그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사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길을 간 사람의 그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 길을 간 사람의 인생의 회고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여호와의 전에 심긴 나무와 같고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길을 어긋나게 하신 적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 적이, 속이신 적이 없도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사모가 됩니까?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하는 것이 시편 1편의 가르침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삶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풀이 막 하루아침에 솟아나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들풀이 아침에 확 피는 것처럼 피는 것 같아 보여도 심긴 자리가 하나님 없는 자리니까 그냥 인생은 다 허무하잖아요. 예, 오늘 예배를 시작한 이사야 40장 말씀에도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인생은 풀과 같고 세상은 들풀과 같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로하신다고 목소리를 외쳐 말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풀이 나는 것처럼, 비만 오면 하루아침에 꽃이 피는 것처럼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하나님이 아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찾은 성공의 길이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나의 구원자일 것처럼, 나를 살릴 것처럼 그렇게 쫓아간 길일 것 같기 때문에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망하는 것이라고 오늘 시편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악인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인생이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멋진 집을 지으면 얼마나 큰 집을 지어서 고대광실에 오래 살겠어요? 건강하면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건강하지요, 돈 벌지요, 복을 주시지요. 그런데 그게 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셔서 영원히 사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이 복 주셔서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장수하게 하셔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시는 복은 인생에서 누리는 풀과 같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이고, 인생이 강건하면 70, 아니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 요즘에는 뭐 120살이라고 해도 다다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공부하고 수양해서 인격을 쌓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에 깨끗한 것으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런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에 소망 두지 못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에, 눈에 보이는 영화에, 그 행복에 쫓겨 다니는 것처럼 막 다니다가 오늘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풀처럼, 그런 것이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실제 모습이잖아요. 악인이란 것은 뭐 특별히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쳤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꼭 붙어 있지 않을 때, 우리 어떤 집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매미가 고복나무에 꽉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꽉 붙어 있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디폴트, 원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누구는 더 가는 것 같고 누구는 돈 버는 것 같고 누구는 건강한 것 같고 누구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대박은 예수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하신 일을 즐거워한다고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똑같은 일을 하세요. 근데 이 오른손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할머니 손은 약손처럼 나를 만져주는 위로의 손이 되고 내 인생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인도하는 목자의 지팡이가 되고 나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그 치료의 손이 되고 시편 122편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시편이 있어요. 맨날 의도받은 종이라면 주님한테 맨날 혼나기만 한 종이라면 주님을 그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 두려워만 하는 종이라면 그 주인의 손이 움직일 때 어떻겠습니까? 움찔하지요. 주 여주인의 손이 움직일 때 어떻겠습니까? 겁나지요. 그런데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께 사랑을 받는 종은 아침마다 밤마다 주인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같이 있기를 좋아하는 종이라면 그 주인의 손이 움직일 때 어떻겠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알고 악수하는 줄 알고 교제의 손을 내미는 줄 알고 그렇게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오른손이라도 주님이 오른손으로 하신 일이 참 좋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놀랍고 주님의 생각은 참으로 깊으십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그 손이 두렵고 무서운 손이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처음 범죄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심이 좋다고 했는데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자기 아내를 보니까 자기랑 다르고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감췄습니다. 가렸습니다.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시자 우리가 매일 하는 것처럼 이 저녁 때 오늘 하루 일을 다 마쳤으니 나와 함께 얘기하면서 동행하자 이렇게 부르실 때 아담이 숨었습니다. 두려워하여서 귀찮고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도망갔습니다. 어제 들었던 음성이랑 똑같은 음성인데 어제 함께 그 에덴 동산을 산책하며 즐겼던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부르시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보다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기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세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되니까 구원을 잃어버리고 나니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부담스럽고 두렵고 싫어서 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고 기도할 수 있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말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무슨 연유인지 믿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얼마나 대박입니까? 얼마나 대박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센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잘 알지 못했던 나의 형편없는 실력이 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셉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은혜가 셀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점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그게 실력인데 현실인데 그 우리의 형편이 더 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한 능력이 더 셉니다. 여러분 누구 믿고 사십니까? 자기 실력을 믿고 삽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삽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붙잡으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꿈꾸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지만 우리를 다 아시고 무조건 사랑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있는 이 자리에 그냥 두지 마시고 부르신 자리까지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꿈꾸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대박이 있는 것입니다. 대박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존자이시고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좋은 얘기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이렇게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참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길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합니다. 좋은 생각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좋은 길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하고 알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여기부터 그 길까지 갈 힘을 얻어야 됩니다.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회개의 은혜예요. 회개는 언제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여기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내 있는 자리를 보게 될 때 눈에 띄지 않았던 높은 것만 생각할 때는,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만 슬퍼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빛이 비춰져서 나의 형편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주님, 내가 참아받지 못하는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주님, 우리와 같이 되셔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를 낫게 하신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은혜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뭐 바울이 크게 잘 돼서 나의 다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자랑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 무슨 큰 일을 해서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몸에 사단의 가시를 두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무슨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 위에 내가 고생할 정도로 하나님이 봐주신, 인정해 주신 그것만 자랑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내 있는 자리에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기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목사처럼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저 권사님처럼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여기 나오는 늙어서도 청정하고, 그게 길을 제대로 간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길은 여기서 시작한다니까요. 아무리 높은 길, 남이 간 길 생각해봐도 내 길이 아니면 이런 고백은 못해요. 근데 지금 나 있는 자리에 주님이 만나주시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주님 지금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구원이 없다 할 때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드셨으며, 내가 절망하였을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하였으며,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그 길, 주님께 빛을 받아서 함께 가기 원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알아주시나.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사람의 길입니다. 주님께 내 길을 보여드리는 사람의 길이에요. 주님 눈으로 내 있는 자리를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믿는 사람의 길이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잘 가는 길이라 여호와가 칭찬하는 길이 아니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알아주시나 The Lord knows the way of the righteous. 네.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번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큰 그림에서 보시잖아요. 주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확실한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 나 있는 자리 보기 어렵습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부담만 됩니다.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냐. 주님을 믿고 주님이 구주 되신다면 주님께 정직하게 내 생각과 오늘 아침에 한 생각과 지금 내가 은밀히 즐거워하는 것과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길을 주님께 보여드립시다. 빛을 비춰달라고. 주님의 눈길을 여기로 향하여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명령에서 멀어져 있다면 알게 하시옵소서. 남의 자식 잘못해도 그냥 두듯이 주님 그냥 두지 마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주님이 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를 보게 해달라고. 그 영광의 자리, 한 점 흠이 없는 그 자리,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충성되이 여겨 부르신 그 자리를 꿈꾸게 해달라고, 나도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좋은 건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은 건 많이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 그 자리, 이미 이룬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뒤로 던져버리고 상 주시는 그 자리 향해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귀한 이름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가지신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끝날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꿈을 나도 꾸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욕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대박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 되게 하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예배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있는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형편은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품에 안기셨던 예수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어서 참으로 듣는 대로 열매가 되고 듣는 대로 위로가 되고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서 주님 만드신 대로, 회복하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는 그저 이렇게 이 정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선하신 능력을 우리 이웃의 가정에 이 사회와 나라에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선하신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선한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선한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로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이 뉴욕에, 미국에 선한 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게 하고 쉬지 못하시게 하는 나팔소리와 같은 기도로 사용될 줄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만족합니다. 대박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떠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